1985년 어느 날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인데 11살 난 딸이 말썽을 부리고 다닌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딸을 때렸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88년 그 딸이 14살이 되었을 때 그 딸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아버지를 상대로 30만 불,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약 4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정의 판결은 때려서는 안 되는 미국 법을 어기고 때렸기 때문에 30만 불을 내라고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매일 학생들에게 집에서 매 맞은 사람들은 손을 떨라고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린 부모를 선생님이 대신 고발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없는 살벌하기까지 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미국 가정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된 부부, 이혼 부부의 갈등, 그리고 애정의 결핍 등이 뒤범벅이 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의 요람으로서의 가정의 기능을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삭막한 사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어린 아이들이 하풀이의 대상이 되고 술주정꾼인 엄마 아빠에게 두들겨 맞고 학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법이 강제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필요하지만은 악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법을 제정해야만 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했어라도 어린 새싹인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에서도 어린 아동을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미국과 같은 필요악인 아동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아동이 맹목적으로 과잉보호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맹목적 과잉보호로 웃 어른에 대한 예의나 가정의 질서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마땅한 예의와 존경심이 생겨나지 않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의 자연적인 가정에서는 윤리적인 도덕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결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상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비난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러한 비난의 주된 핵심은 기독교가 유교에서 비롯된 죽은 조상의 제사를 안 하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죽은 조상이 신의 반열에 오르고 그 조상 신을 섬기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명백히 우리의 십계명 중에서 1, 2계명을 어기는 것으로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었어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자식들은 효도를 다하라고 가르치는 효도의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자연인들을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고기 한 근도 안 사드리다가 장례식 날과 제산 날엔 돼지를 잡고 소를 잡는 모습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보았습니다. 어리석고 소용없는 행동입니다.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리고 효성을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서 해석을 듣는다면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해야 할지를 알 수 있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행복을 성취할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위대한 원리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행복을 성취할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진술하는 논리적 순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술 취한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남녀들이 다양한 인간관계의 국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또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또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상사와 직원들의 관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란 전혀 새롭고 다른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적인 사람들의 생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생활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의 생활이란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생활을 할지라도 술을 취하는 낮은 수준의 생활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차원이 전혀 다른 수준 높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술 취해서 사는 저급한 삶과 성령 충만한 차원이 높은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족관계,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 자녀들과 부모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에게 부모와 자녀들, 자녀들과 부모 간의 관계는 현실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규율 문제에 있어서 급속한 붕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무질서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넉넉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그 다음에 여기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오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의 가공할 죄악의 목록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공할 죄악의 목록들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그 죄악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의 시대의 특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배교의 시대요, 불경건의 불신앙의 시대요, 가정의 기초가 흔들려서 무법한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가정을 급속하게 붕괴를 시키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가정 파괴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괄적인 배경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과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식 사랑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 사랑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식을 사랑한 데 있어서는 이거는 그냥 자연적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강력한 자식 사랑의 3요소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3요소가 첫째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달려가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한없이 베푸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셋째는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의 요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3요소를 고스란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3요소를 차례대로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에 주신 강력한 자식 사랑의 3요소 중에 첫 번째는 부모님의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달려가는 사랑.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걸어간 것과는 대조적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나갔다는 이 말씀은 둘째 아들과 끊어진 관계의 회복이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의 추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추도 면밀한 사랑은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고 또 그 즉시 달려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달려가는 사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먼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말을 듣기도 전에 힘들고 지친 모습,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형식을 보고 처근한 마음이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부모가 자식의 형식을 보니까 처근하기 거지없습니다. 여기 처근 얘기다, 불쌍히 얘기다는 헬라어는 에스플랑크니스테인데 이 말은 스플랑큰 니존마이의 3인칭 단수 수동태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 몰라도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스플랑큰 니존마이 처근이 여기다. 이것은요, 내장, 창자까지 움직인다.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스플랑큰 니존마이 처근이 여긴다는 말. 아버지가 그 자식의 행상을 보니까 가슴이 뒤틀리고 창자 내장이 뒤틀리는 단장의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창자가 끊어져 나간 아픔, 그 정도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처근이 여기다는 말입니다. 처근이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달려나가는 마음이 어버이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인 우리 인간은 처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어버이의 경우는 아무리 급할 때라도 달려나가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달려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체면이나 겉모습에 치중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모든 부모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목을 꿰하는 채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더러운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에게 여러 번 거듭해서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냐 한 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는 것과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그 벌로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친밀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려가는 어버이의 사랑이 탕자를 성자로 만든 것입니다. 강령우 박사의 도전과 귀에 삼시행명이란 책에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고인이 되고 이 세상에 없지만은 그의 두 아들을 사랑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강진석 박사의 하버드대학 진학을 위한 지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강 박사는 지금은 듀크 대학교의 안과 의사가 되어서 활약하고 있지만 한때 그도 하버드대학을 절실하게 들어가기 원했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가 하버드대학에 들어갈 때 나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논술을 제출했고 그것으로 당당하게 하버드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강용호 박사는 16세에 시각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두 아들을 키울 때에도 여느 아버지보다도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는 잠자기 직전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아들들에게 달려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달려가면 얼마나 달려가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심정은 달려갔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자식에게. 그래서 점자로 된 이야기책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손으로 읽어줬으면 불빛이 필요 없으니까. 성경책도 점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깜깜한 이불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의 두 눈이 보이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둠 속에서 깜깜한 이불 속에서 글을 읽어주는 일이었는데 강용호 박사는 그 일을 어둠 속을 달려가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어둠을 달려가는 사랑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등대 없는 바다 같은 세상일지라도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음성은 어둠을 뚫고 달려오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빛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밥이 조금 부족해도 살 수 있지만 부모의 달려가는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고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2012년 6월 초순 어느 날 새벽에 독일에 있는 딸로부터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간호와 돌봄을 위해서 부모는 단숨에 독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나먼 길이지만 단숨에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딸이 병원에 입원해 배 타고 갈까요? 유람선 타고 갈 수 없더라고요.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하얗게 변해버린 딸의 얼굴과 하염없이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탕자의 초라한 모습을 본 아버지처럼 너무나 불쌍하고 처근한 내 딸의 모습에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어요. 달려가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이때 느껴졌고 이때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병에 걸렸느냐, 무슨 잘못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병을 앓게 됐느냐 등등의 이유와 정죄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오직 사랑하는 딸이 살아나야 한다는 처근한 마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골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내 딸이 치료되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내어주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겨났었습니다. 달려가는 부모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완치가 된 지 만 5년이 훨씬 지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더불어서 그리고 사랑스러운 부모의 달려가는 사랑에 힘입어 완전히 치유가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자식을 향한 이런 달려가는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한없이 베푸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아들보다도 자녀들보다도 귀한 것이 아버지에게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 준 것을 요약하면 완전히 거지와 탕자가 된 아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명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큰 영예와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공로가 많은 신하를 포상할 때 제일 좋은 옷, 귀중한 옷을 하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수준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혔다는 것은 아들을 나라의 일등 공신으로 생각하는 임금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들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가락지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와 같은 것으로서 이것을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줬다는 것은 곧 자신의 권위를 아들에게 위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베푸는 사랑은 자녀로서의 특권, 자녀로서의 권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신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의미는 그가 종이나 노예나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자유를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다는 권리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은 신발 신으면 안 돼요. 종들은 맨발로 다니고 생활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맨발로 일하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베풀어주는 사랑 때문에 신을 신은 자유인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벌써부터 준비해둔 바로 그 송아지를 잡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경우 자신이 키우던 짐승들 가운데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죠.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돌아온 아들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최상의 것으로 대접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본문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최고 최상의 것들입니다. 아버지의 최고 최상의 것들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또 아까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전부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더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부모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의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럴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 없으라.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워드를 치면서 저도 제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노랫말입니다.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마음은 손발이 다다라도 살과 뼈를 깎아서라도 자식이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밤낮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마음 조이며 살아가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속엔 단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 자식이 잘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살과 뼈를 깎았으라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자식이 잘 살고 행동하고 건강하게 사는 이것이 부모의 희생적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8명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종타 위에 십자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이, 수학자들, 하나님의 저 더하기 표 좀 보게나. 수학자니까 십자가가 더하기로 보였어요. 십자가가 수학의 플러스 표시가 아니냐. 하나님의 더하기 표를 좀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학생이 그 플러스 표시인 십자가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눈만 감으면 친구들과 본 교회 종탑에 찬란하게 빛나는 십자가가 자기의 선명해져 다가왔어. 십자가 더하기라 플러스라. 그는 결국 그 밤에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더하기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학자가 십자가 보고 플러스로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꼭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한없이 베풀고 더하는 사랑입니다.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과 살찐 송아지를 아들을 위해서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버이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베푸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을 위해 가득히 충만히 영원히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15장 24절에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거의 모든 죄를 다 지은 아들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죄를 다 지은 그야말로 참 몹쓸 탕자 죄인입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도 안 했는데 유산을 달라고, 유산은 돌아가시나 가지는 거거든요. 돌아가도 안 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강제로 빼앗다시피 한 죄,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죄, 아버지 집을 나간 죄,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등등 많은 죄를 아버지에게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많은 죄를 지은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들 편에서 생각하면 아들의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뜻하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말은 아버지 편에서의 아들과의 분리와 재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뜻하고 다시 얻음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죄 용서와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셨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용서할 수 있었고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의 강력한 자식 사랑은 자녀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용서는 하나님을 닮은 용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했다고 지금도 마음에 꽁하게 가지고 이놈 보자 하고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에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무한히 용서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부모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죠.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세리 사케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용서할 수 없었던 죄인들의 죄를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죄인도 부모는 그 자식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장래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김도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의 설교에서 그는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을 소개한 것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너무 많이 놀았습니다. 너무 많이 놀아서 성적이 바닥을 친 때가 있었는데 그 성적표를 아버지께 보여주고 도장을 찍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희 때는요. 성적표 나오면 부모한테 가서 도장 찍어야 됩니다. 성적이 안 좋아도 가서 보여야 되고 좋아도 보여야 되고 좋은 애는 자랑스럽게 빨리 가서 도장 찍어야지 생각이 들겠죠. 저 같은 사람은 안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목사 됐겠습니까? 다른 사람 됐죠. 저는 공부할 줄 몰랐습니다. 도장 받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이거 좀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하면 됩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가서 도장 받아오느라. 이분도 그랬어요. 성적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았습니다. 그때 야 이놈아 이걸 성적표로 가져왔느냐? 라고 성적표를 찢으면 크게 야단을 치고 그리고 야단 치면 야단 맞을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치밀어 오는 화를 참으면서 그에게 한마디 말을 하더랍니다. 그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는 야 올라오는 성을 참으면서 야 너 영어 점수는 기가 막히는구나. 다음번에는 좀 더 공부를 해. 더 잘 해봐. 이렇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예상을 깬 용서와 칭찬은 그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실 그때 성적도 너무 안 좋고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다 뒤집어버리고 한판 먼 일을 내고 자살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용서와 참고 사랑으로 한마디 해준 칭찬 한마디가 그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를 살렸다.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 후로 출근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미국 유학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었고 지금 자기가 교수가 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강력한 자식 사랑의 3요소를 주었습니다. 그 3요소는 첫째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달려가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걸어갈 수 없어요. 달려가는 사랑. 둘째는 한없이 베푸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가 부모의 세 가지 사랑을 골고루 받은 자들이기에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가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으로서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 놓여 있고 그 아래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말을 잘 이해하고 부모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순종하고 청종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경한다는 말은 경외하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복종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가 어떤 말을 한다든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때 자식으로서는 그게 무슨 의도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려고 그렇게 상처 준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려서 부모의 의도와 부모의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상처를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앞에 말씀한 설교한 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게 표현 방법이 달라서 보이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권위 아래에서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시키는 일들, 그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부모가 왜 나에게 이것을 시키는지를 이해를 할 때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 순종하라는, 그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말 안에 뜻이, 그것이 표현이 되어,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뜻입니다.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라. 순종할 때는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어린 나이에게는 잘 이해 못하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하고 지시할 때는 또 지혜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잘 이해하도록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뭐 때리고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도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서 상처가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날 이런 사랑의 세 차원에서 나를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고 부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진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그리고 존중하라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나 의도하는 바나 뜻하는 바에 기계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복종을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 베푸는 사랑,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사랑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앞서 설명드린 부모의 강력한 자녀 사랑의 현실, 자녀 사랑의 입장, 자녀 사랑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청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리스도인인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순종이나 경외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불신 자녀들과 완전한 대조와 차이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녀님과 차이를 두어야 됩니다. 부모 공경에 있어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신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찌되었든지 상관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불신의 세계는 성경 원리나 성경적인 교훈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아니합니다.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옳은 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라. 자연적인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린 새끼는 어미가 가르치는 걷는 법, 먹는 법, 뛰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새끼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답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새나 짐승이 되면 부모와 꽃 같은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여 나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뜻이나 말에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옳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의 이치도 그렇네요. 자식이, 인간이, 영혼을 가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부모의 말에 순종 못하는 것은 이거는 자연 법칙을 어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옳고 계명으로 주었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부모를 근심되게 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축복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축복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축복에 비하면 부모님의 말에 청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시간이나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청종하고 순종하면 마음이 편하고 자유할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약속을 믿으면 실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는 일이 잘 되고 땅에서 무병 건강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가정들은 알코올에 중독된 부부, 이혼 부부의 갈등, 애정의 결핍 등이 뒤범벅이 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의 요람으로서의 가정의 기능은 이미 다 사라지고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삭막한 사막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역으로 자녀들을 맹목적으로 과잉 보고되고 있으므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하나님인 둘인데 얼마나 맹목적 과잉 보호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고 그냥 식당에 가면 핸드폰 가지고 애들 보는 그 애니메이션을 틀어줍니다. 맹목적이에요. 뭐 때문에 틀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좀 더 배려가 깊은 부모는 큰 패드를 가지고 또 틀어주더라고요. 아예 이것을 집에서 준비하고 오는 것 같아. 틀어줘야지 이러고. 맹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틀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우니까 틀어주는 거죠. 그냥 귀찮으니까. 아이에게 부모가 지어요. 지면 안 되죠. 그 조그만 아이한테 지면 됩니까? 부모가 이겨야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분명한 계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보호됨으로 가행 보호됨으로 해서 옷 어른에 대한 예의나 가정의 질서나 자녀들 부모에 대한 마땅한 예의와 존경심이 생겨나지 않는 구조.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가정이 행복을 성취할 수 있고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원리를 에베소 도장 18절에서 진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 도장 18절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성령으로부터 강력한 자식 사랑의 3요소를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요소는 달려가는 사랑, 베푸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기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명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지키 하고 크나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우리 자녀들은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